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첫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이스라엘과 로마 교황청도 방문하는 등 세계 3대 주요 종교 국가들을 순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서 이슬람 지도자들을 상대로 이슬람교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을 만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대표들을 만난 뒤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끝으로 모든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미 법무부의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19일 연방 하원에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비공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한 수사에 대해 미국인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특검을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앞서 전날에는 상원 전체 회의에서 역시 이에 관한 비공개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18일 보고회 뒤 양당 상원 의원들은 특별검사 임명으로 일반 대중이 의회 조사 상황에 관해 알 기회가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상하원은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러시아가 트럼프 선거 진영에 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19일 이란 대통령 선거가 4시간 연장돼 오후 10시까지 실시됐다고 이란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당초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였지만 투표자들이 몰려 연장됐습니다. 5,600만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6만 개의 투표소가 열렸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예상외로 접전이 벌어져 투표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연임을 노리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검사 출신의 성직자 세이드 에브라힘 라이시가 출마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서방과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를 맺으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에브라힘 라이시는 핵합의 이후에도 이란에 대한 은행과 금융 제재는 계속 유지됐다며 합의를 비난해왔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로하니 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양귀비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UN이 밝혔습니다. UN 마약범죄사무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의 지난해 양귀비 재배 면적은 20만 1천 헥타르로 전년 대비해 10%가량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아프간에서 생산되는 아편 제품들의 가치는 지난해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 국내 총 생산의 약 16%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아프간 전체 농업 분야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불법 경제는 불안과 폭력, 반란을 가중시켜 아프간에 대한 민간과 공공 투자를 위축시키는 여러 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스웨덴 검찰이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제에 대한 성폭행 혐의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스웨덴 검찰총장실은 19일 성명을 내고 어산제에 대한 지난 7년여에 걸친 성폭행 혐의 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산지는 스웨덴 당국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왔지만 남미 국가인 에콰도르로부터 망명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산지는 그 뒤 체포와 추방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키히토 천황의 생전 퇴위를 인정하는 일회성 특례법 정부안을 19일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기를 열고 법안을 확정한 뒤 이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생전 퇴위의 대상을 아키히토 천황으로 한정했습니다. 일본법은 천황의 재임을 종신제로 규정하기에 생전에 퇴위를 하는 것은 200년 만에 처음입니다. 83살의 아키히토 천황은 작년 신체 세약을 생각하면 책무 수행이 어려워질 것 같다며 퇴위 의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해발 약 2750m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 민족의 정기가 서려있다 해서 한반도의 영산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한데요. 양강도 삼지연군과 중국 지린성의 경계에 있는 이 백두산은 북한과 중국이 절반씩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창바이산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중국이 최근 아시아 최대의 온천 휴양지를 조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온천 휴양지 규모만 거의 50헥타르에 달하고요. 또 300억 위안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백두산 동쪽 비탈에 대규모 스키장을 확충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은 백두산, 이 창바이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에 이 지역 개발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데요. 수십억 위안을 투자해서 진입도로 확충 공사, 또 관광용 단궤도 철도 건설 등의 공사도 잇따라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연의 보고인 백두산 일대가 난개발로 신음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3도 기록하고 있고요.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5에서 29도, 신의주 14에서 26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2에서 27도, 함흥 17도에서 33도, 끝으로 청진은 17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폴 앵카의 노래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노래인데요. 파파 함께 감상해 보시죠.
Every day my papa would work to help to make ends meet, to see that we would eat, keep those shoes upon my feet. Every night my papa would take and tuck me in my bed, kiss me on my head after all the prayers were said.
fly. He aged and so did I could tell that Mama wasn't well. Papa knew, and deep down so did she, so did she. When she died, Papa broke down and cried. All he said was, God, why not take me? Every night he sat there sleeping in his rocking chair. He never went upstairs, all because she wasn't there. Then one day my papa said, son, I'm proud the way you've grown. Make it on your own, oh, I'll be ok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요일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 중동 방문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벨기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으로 이어지는 9일간의 일정인데요. 어떤 의제들이 예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토요일로 취임 1주년을 맞지만 특별한 공식 연설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요일 첫 해외 순방 일정에 돌입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 중동 방문을 시작으로 바티칸, 벨기에,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9일간의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외교 노선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해외 일정에 나선 것이라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일정 여러모로 독특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에 취임한 지 금요일로 119일, 그러니까 거의 넉 달 만에 해외로 향한 건데요. 최근 50년 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는 취임 후에 가장 늦게 해외 순방에 나서는 겁니다.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 조지 W. 부시, 그리고 바락 오바마 등 이전 대통령들은 모두 이 취임 후 50일 안에 해외 방문길에 올랐는데요. 특히 이 직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취임 119일 이 시점에 이미 9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취임 후에 첫 방문하는 국가도 이전 대통령들과는 좀 다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을 지금 가장 먼저 찾고 있는데요. 1980년대 집권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이웃 나라들을 첫 방문지로 택했습니다. 예, 가까운 나라를 먼저 찾아서 본격적인 정상 외교를 시운전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직전 지미 카터 대통령의 경우는 전통적인 우방이고 비슷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을 처음 방문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동행은 전례 없는 행보입니다.
네. 이전 대통령들은 이웃나라나 동질감이 큰 국가를 먼저 방문했는데 미국과 문화적으로 좀 많이 다른 중동부터 찾는다는 점이 특이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세계 주요 종교의 중심지를 한 번에 돌게 되는 것도 관심거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첫 기착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성지인 메카가 자리 잡은 이슬람교 본거지고요. 이어서 방문하게 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본산입니다. 그 다음에 향할 바티칸은 카톨릭 교회의 중심지인데요. 불교를 제외한 이 세계 3대 종교의 성지를 잇따라 방문하는 겁니다. 취임 첫 해외 일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바티칸을 한 번에 방문하는 미국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네, 미국 내부적으로도 좀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AP통신, CNN 방송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을 뒤로하고 해외 순방길에 나선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이른바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특검이 출범하고 의회 일각에서 탄핵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위기를 해외 순방으로 돌파하려 한다는 해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서 이슬람 급진주의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를 통제하는 동시에 미국 내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지지 여론을 결집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번 순방을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순방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해외 순방에서 어떤 의제가 예정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첫 기착지인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약 천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사우디 제2왕위 계승자인 국방장관 모하마드 빈 살만 왕자 등과 만나서 가격 협상까지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산 군용 항공기, 함정, 정밀 유도폭탄 등이 사우디에 공급되는 가운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방문지는 이스라엘이 될 예정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백악관에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만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중재자로 나서서 평화협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이스라엘 방문 기간 동안에 핵심 분쟁 지역인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을 직접 찾을 예정입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방문을 마친 이후에는 유럽으로 향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바티칸으로 향해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강경한 이민 관련 행정 명령과 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계획 등을 놓고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던 교황과의 첫 만남이라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큰 관심사입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찾는데요. 여기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신임 대통령과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시칠리에서 있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이란에서 대선이 실시됐죠?
예, 이란 대통령 선거가 금요일 실시됐는데요. 당초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였지만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에 마감 시간을 두 번이나 연장해서 현지 시각으로 밤 10시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이번 이란 대통령 선거는 서방 측과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는 개혁파 하산 로하니 현 대통령과 검사 출신의 이슬람 성직자인 강경 보수파 에브라임 라이시 후보가 맞대결하는 구도로 펼쳐졌습니다.
네, 자 개혁파와 강경 보수파 후보 과연 누가 승리를 거둘까요?
예,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개혁파인 로하니 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 보수파인 라이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은 로하니 후보를 그리고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은 라이시 후보 쪽으로 이 세대별의 지지세가 갈리고 있어서요. 개혁과 개방을 바라는 청년 세대와 이슬람 율법에 따른 통치를 원하는 기성세대 중에서 어느 쪽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오는지가 승부의 관건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란 그 이번에 이란 그 대선 전에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로하니 현 대통령이 지난 2015년에 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맺은 핵 합의가 대내외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은 핵 합의를 놓고 이란 국민들의 신임을 묻는 투표라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서방의 경제 제재가 상당 부분 해제된 혜택을 이란 국민이 얼마나 실감하는지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거란 전망입니다. 이란 내 강경 보수 진영에서는 핵합의 때문에 우라늄 농축을 비롯해서 에너지 부문의 활동에 제약이 생겼지 경제 제재 해제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얼마 전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연장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무부가 2015년 핵합의에 따른 대이란 제재 해제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수요일에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핵 합의를 맺은 당사자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재선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걸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핵 합의 이후에 이란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강경 보수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 이 중동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핵 합의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이번 대선 결과는 향후 중동 정세의 흐름에 큰 흐름을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결과는 토요일 정도에 나올 전망입니다. 유효 투표수의 50% 이상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일주일 뒤인 다음 주 금요일에 결선 투표에서 다시 겨루게 됩니다. 서방 언론은 지난 2013년에 취임한 로하니 기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첫 임기 중에 핵합의라는 이 명시적인 성과를 거뒀고 또 1979년 이란의 공화정이 들어선 뒤에 1981년 대통령제가 확고히 자리 잡은 이래 과도 정부를 제외하고는 연임에 실패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로하니 대통령의 재선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이번 주말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토요일 20일이 차잉원 총통 취임 1주년인데요. 하지만 그간의 업적을 돌아보는 이 공식 연설 등을 피하고 조용한 취임 1주년을 보낼 거라고 타이완 총통실이 밝혔습니다. 이전의 지도자들이 성대한 기념식을 열고 연설하던 모습에 익숙한 타이완 주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분위기입니다.
예, 자, 차잉원 총통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예, 차잉원 총통은 지난해 8년 만에 만년 여당인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하고 이 타이완 역사상 첫 여성 총통으로 취임했는데요. 취임 직후 50%로 웃돌던 지지율이 최근의 조사에서는 30%에 그쳤습니다. 취임 1년 만에 지지율이 이렇게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념식을 거행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란 분석입니다.
예, 자, 지지율이 그렇게 뚝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전문가들은 경제 악화 그리고 중국과의 교착 상태를 주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일부 타이완 주민들은 차이 총통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타이완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이 총통은 친중국 행보를 보였던 마잉주 전 총통과는 달리 중국이 대외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 즉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차이 총통 취임 후에 중국과 타이완은 대화가 단절되고 경제 교류도 중단되는 등 급속히 관계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인 타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간단한 예로 이 차이 총통 취임 전인 2015년 한 해 동안만 타이완을 방문한 본토 중국인의 관광객 수가 340만 명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타이완을 찾은 중국인 단체 관광은 30%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타이완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입김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 감소는 타이완 경제에 자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 자, 그렇다면 타이완 주민들은 중국이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길 원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타이완 주민의 절반 이상인 56%가 차이 총통이 중국의 요구에 계속 저항하길 바라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마잉주 전 총통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자 타이페이 전역에서는 대규모 가두 시위가 계속됐고요. 결국은 마잉주 총통의 국민당이 총선에서 패배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을 제시할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차이 총통은 금요일 한 인터뷰에서 타이완이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타이완 주민들의 인내심을 호소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와 내통한 일이 없다며 관련 의혹은 자신을 향한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세제 개혁 등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3%의 경제 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고 밝힌 소식. 또 미국 신혼부부의 6쌍 가운데 한 쌍은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 등 이 타인종 간 결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치인을 상대로 한 역사상 최대의 마녀 사냥이란 내용의 글을 올리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날 오후 후앙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연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이 특별 검사 도입 자체는 존중하지만 모든 게 마녀 사냥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And there is no collusion between certainly myself and my campaign. But I can always speak for myself and the Russians.
네, 자신이나 자신의 선거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들이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TV 뉴스 진행자들과의 오찬 행사에서 특별검사 임명은 국가를 해치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을 해임한 뒤에 이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관련 수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월에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사임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 코미 당시 FBI 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놓아줄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날 대화가 부적절하다고 느낀 코미 당시 국장이 대화 내용을 메모로 남겼고 이를 측근들에게 보여줬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 메모를 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썼습니다.
네, 이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도 나왔는지요?
네, 나왔습니다. 코미 전 국장에게 이 같은 요청을 한 일이 있느냐고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 더 이상 언급을 피했습니다.
예. 자, 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데 의회 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다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의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There is mounting evidence. Of obstruction of justice.
I think the shock to the body is.
네,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의원은 사법 방해 행위로 볼만한 증거가 늘고 있다고 말했고요. 또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제 범죄 수사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한편 목요일 상원에서 열린 비공개 보고회에 이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참석했는데요. 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바로 뮬러 전 FBI 국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날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려졌나요?
이 별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특별검사가 임명된 점을 지적하면서 말을 아꼈다고 하는데요. 다만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국장의 사임을 권고하는 서한을 작성하기 전부터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코미 전 국장을 해임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권고를 받기 전부터 해임할 생각이었다며 엇갈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다시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말을 바꾼 겁니다.
네. 자,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금요일 하원에서도 비공개로 보고회를 가졌죠?
예, 맞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이날 러시아 관련 수사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특검을 도입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자 대다수의 의원이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자, 현재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이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에 관해서 여러 차원에서 좀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상하원 정보위원회와 FBI가 각각 별도로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자, 이제 FBI와 법무부는 이 관련 조사에서 손을 떼고 특별검사에게 맡기게 된 겁니다. 의회 조사와 특검 조사의 다른 점은 기소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혹을 파헤쳐서 진실을 찾는다는 점에선 같지만 의회에는 형사 기소권이 없는 겁니다. 참고로 이 특검 조사가 완료되려면 최소한 1년은 걸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자,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되고 이제 국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인데 FBI 새 국장의 선정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새 국장 지명에 매우 가까운 상황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이 목요일 이 백악관에서 TV 뉴스 진행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이르면 금요일에 해외 순방에 나서기 전에 발표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조셉 리버먼 전 상원의원을 유력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자, 조세 개혁과 규제 완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를 옹호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무누신 재무장관이 목요일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미국 경제가 3%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하지만 언제 조세개혁을 단행할지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2% 이하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률이 더딘 이후로 근로자들이 대거 은퇴하고 생산성이 저조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3% 성장률 목표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장밋빛이란 시각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역사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대대적인 조세 개혁을 발표했죠.
네, 지난달 말에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크게 낮추고 개인소득세 등급을 현행 7개에서 3개로 줄이는 안을 발표했는데요. 또 유산세도 없애고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이 자본이득세율도 현행 23.8%에서 20%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런 그 조세 개혁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예, 의회 차원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요. 현재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의혹으로 관심이 분산된 상황인데요. 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조세 개혁 등 현안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타 인종 간의 결혼이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 인구조사국의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목요일 발표했는데요. 지난 2015년 신혼부부 6쌍 가운데 한 쌍은 같은 인종이 아닌 다른 인종이나 민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 다른 인종 배우자와 살고 있는 미국인 역시 1,100만 명으로 10쌍 중에 한 쌍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타 인종 간의 결혼 비율 역사상 최대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대법원이 타 인종 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를 보였는데요. 당시엔 다른 인종이나 민족과 결혼하는 신혼부부 비율이 3%에 불과했지만 2015년은 17%로 급증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네. 타인종 간의 결혼을 연구하는 코넬 대학의 대니얼 릭터 박사는 미국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른 인종을 좀 더 포용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미국의 인구 구성 자체가 다양해진 점을 꼽았는데요. 미국 사회가 점차 다양한 인종으로 채워지면서 자연히 다른 인종이나 민족의 사람과 결혼하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타인종 간의 결혼 양상이 성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우선 여성대 가운데는 아시아계 여성이 36%로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중남미계 여성이 2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흑인 여성의 경우 12%, 백인 여성은 10%로 제일 낮은 비율이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다른 인종과 결혼한 중남미계 남성이 26%로 가장 높았고요. 흑인 남성이 2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남성의 경우도 백인이 12%로 타인종과 결혼한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50년 전 미국 대법원이 타인종 간의 결혼에 대해서 합법화 판결을 내린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판결이었는지 좀 짚어보고 갈까요?
네. 리처드 밀드레드 러빙 부부와 버지니아주 간의 소송이었는데요. 백인인 리처드 씨와 흑인인 밀드레드 씨는 1958년 결혼했지만 고향인 버지니아주에서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당시 버지니아주에는 타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러빙 부부는 버지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1967년 연방대법원은 버지니아주법이 연방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며 러빙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약 3분의 1이 타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국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 정부 간의 모종의 거래에 관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끌었기 때문에 해임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 연방수사국 FBI는 어떤 조직이며 또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어떤 조직인가?
미국 연방수사국의 정식 명칭은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영문 앞글자를 따서 FBI라고 부릅니다. FBI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연방수사기관인데요. 미 국내에서 벌어지는 테러 공격, 간첩 행위, 사이버 범죄, 대량 파괴 무기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 또 모든 공공부패, 조직 범죄, 경제 범죄, 폭력 범죄를 다루고요. 이것으로부터 시민권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즉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고 정보 수집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와 정보 수집, 첩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북한을 예로 들면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 업무를 합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각국의 정보기관들 혹은 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FBI가 처음 세워진 건 1908년 7월 26일입니다. 원래는 법무부에서 각 주 사이에 발생하는 치안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직원 수도 모자라고 역할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어드로 루스벨트 대통령이 찰스 보나파르트 법무장관에게 지시해서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었는데요. 1935년부터 지금처럼 연방수사국 FBI로 불리게 됐습니다. FBI는 법무부 산하이지만 독립된 수사기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FBI의 수사는 의회나 대통령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또 FBI 국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되는데요. 원래 최고 10년 임기를 보장하지만 코미 전 국장의 경우처럼 임기가 차기 전에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에드거 후버 전 국장.
FBI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존 에드거 후버 전 국장인데요. FBI는 창설 이후 그동안 모두 7명의 국장이 이끌었지만 후버 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후버 국장은 1924년 국장에 임명돼서 1972년 77세로 사망할 때까지 무려 48년 동안 재임하면서 8명의 대통령을 거쳤는데요. 수많은 공적과 그에 못지않은 과오를 남겼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후버 국장은 FBI를 전문적인 최대 범죄 전담부서로 키우고 지문 수사와 유전자 감식 수사를 비롯해서 현대 경찰 수사 기술의 근간이 되는 역량을 FBI에 정착시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FBI의 정보 수집 능력을 활용해서 개인과 단체, 심지어는 의회와 대통령, 해외 정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권력 유지에 활용한 것은 커다란 과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시 후보 국장 방에는 불법 도청과 가택 침입으로 얻은 고위 인사들의 정보가 즐비했고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는데요. 후보 국장이 갖고 있는 비밀 정보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후보 국장이 무려 50년 가까이 자리를 유지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후보 국장 사망 이후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FBI 국장의 관계.
FBI 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해임할 수 있지만 국내외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대통령과도 때때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FBI 국장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국장으로는 1993년 윌리엄 세션스 국장이 있었는데요. 관용기로 부부 동반 여행을 하고 공금을 유용했고 가족들의 개인적인 일에 FBI 요원을 동원한 일 등으로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질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해고를 계기로 다시 한번 FBI 국장의 신분 보장과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클린턴 전 대통령은 FBI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션스 국장을 해임시켰습니다. 세션스 국장의 뒤를 이어 임명된 루이스 프리 국장도 클린턴 전 대통령과 종종 마찰을 빚었는데요.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대선 자금에 중국 정부가 관여됐다는 정황을 수사하면서 백악관에 보고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고요. 백악관이 연루돼 있을지 모를 사건 수사를 왜 백악관에 보고하느냐는 말을 남겨서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FBI 국장들이 줄곧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였던 건 아닌데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FBI 국장을 역임했던 윌리엄 웹스터는 미스터 클린, 깨끗한 사람이라는 별명답게 원만하게 조직을 이끌어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공직활동이 주를 이뤘던 FBI 조직을 수사 위주로 탈바꿈시킨 장본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FBI 국장에 이어서 곧바로 CIA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유일한 인물로 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버트 뮬러 전 국장은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인 2001년 9월 초에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FBI 국장 자리에 올랐는데요. 2011년에 임기가 끝났지만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2년 더 FBI를 이끌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공화당과 민주당, FBI 내부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재임 당시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아내하고만 골프를 쳤다고 할 정도로 결벽에 가깝게 주변을 관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의 경질과 차기 국장 후보들.
지난 2013년 9월 FBI 국장에 취임한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불법 도청 인가를 거부한 원칙론자로 통했습니다. 이런 점이 공화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집권한 오바마 행정부에서 FBI 국장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으로 분석됐는데요.
I interviewed a number of extraordinary candidates for this job, all with sterling credentials. But what gave me confidence that this was the right man for the job.
오바마 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을 선택한 이유로 그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아는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코미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의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 재조사를 발표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We're not on anybody's side ever. We're not considering whose ox will be gored by this action or that action, whose fortunes will be helped by this or that. We just don't care.
이를 두고 코미 전 국장은 한 연설에서 FBI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면서 FBI가 중립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FBI는 옳고 그름에 따라 수사할 뿐이라면서 정치권이 각자 입장에 따라 색안경을 끼고 FBI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거진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에 대한 FBI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최근에 경질됐는데요.
He's a showboat. He's a grandstander. The FBI has been in turmoil. You know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이 과시하길 좋아하는 성격이며 그로 인해서 1년 전부터 FBI 조직이 혼란에 빠졌다면서 러시아 정부와의 내통 의혹에 대한 조사 때문에 경질한 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과 만나서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등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코미 국장을 해임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17일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이번 조사를 담당할 특별검사로 전격 임명했는데요. 수사를 이끌던 코미 FBI 국장이 해임된 상황에서 전임 FBI 국장이 특별검사를 맡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의 후임자 인선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맥케이브 FBI 국장 대행을 포함해서 앨리스 피셔 변호사, 마이클 가르시아 뉴욕 항소법원 판사, 마이클 로저스 전 하원 의원, 또 지난 2000년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조셉 리버먼 전 상원 의원 등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인물이 FBI를 이끌 차기 국장 자리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 연방수사국 FB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expression is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Oh, that's good.
Yeah, thanks for asking.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너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제 잠을 잘 잤니? 라고 하자 마이크가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지 정말 잠을 푹 잤어.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가
Oh, that's good.
아, 잘 됐구나. 라고 하자 마이크가
Yeah, thanks for asking.
신경 써줘서 고마워. 라고 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sleep like a lo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Oh, that's good.
Yeah, thanks for asking.
Today's expression is sleep. S-L-E-E-P. Sleep like L-I-K-E. Like a log, L-O-G,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라는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통나무처럼 자다 인데요. 뜻은 세상을 모르고 자다, 죽은 듯이 푹 자다 입니다. 통나무는 살아있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꿈쩍 않고 푹 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A log is a cut tree trunk. When you sleep like a log, it means that you sleep very well, and you won't toss and turn or wake up easily. You're basically in a very deep sleep.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어제 잘 잤느냐고 묻자 마이크가 세상 모르고 잤다고 했죠.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바로 sleep like a log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I always sleep like a log when I sleep on my own bed.
라고 하면 내 침대에서는 항상 푹 잘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Laura is sleeping like a log
라고 하면 로라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우신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Oh, that's good.
Yeah, thanks for asking.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When you sleep like a log, it means that you sleep very well, and you won't toss and turn or wake up easily. So you're basically in a very deep sleep.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The way you left me, I'm not pretending. No hope, no love, no glory.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미카의 해피 엔딩, 행복한 결말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get no love without sacrifice. If anything should happen, I guess I wish you well. A little bit of heaven, but a little bit of hell. This is the hardest story that I've ever told. No hope of love or glory, happy endings gone forevermore. I feel as if I'm where you stand. And I'm where you stand every day.
This is the way.
On my mind, can't get no rest, keep walking around. If I pretend that nothing ever went wrong, I can get to my sleep, I can think that we just carried on. This is the hardest story that I've ever told. No hope of love or glory, happy endings gone forevermore.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캄보디아 법원은 최근 인권활동가 5명에 대해 재판 전 구금 기간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재판 없이 1년 넘게 수감된 상태로 유명한 캄보디아의 비정부기구 아드호의 회원들입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은 캄보디아 훈센 정부에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의 엘리자베스 트로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유엔 임의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5명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음에도 캄보디아 정부가 이들의 구금 기간을 연장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로셀 대변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재판 전 임의구금은 명백한 증거와 타당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대한 짧게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도 구금 연장이 수감자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비합리적인 재판 지연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것은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인권 존중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